왕입니다. 예. 다니엘서 9장 그 성경의 예언 중에 나온 중에서 가장 그 비밀스럽고 또 아직 조금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리고 또 가장 정확한 이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쓰여져 있는 그 다니엘서 9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하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한 그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저 하기로 하고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니엘서 9장의 전체 제목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와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의 중보 기도와 70일의 예언 그래서 그걸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누면은 1절부터 2절 사이는 예레미야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9절은 다니엘의 중보기도고
19절까지
예.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7절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처음부터 봅시다. 다니엘서 9장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자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나라의 그 총리로서 일을 잘 펼치고 통치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면서 또 나라의 대신이고 그럽니다. 그 다니엘의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데 다니엘의 경건함과 다니엘의 신령함과 또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나님 말씀도 잘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또 그리고 묵상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이 같이 밸런스가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니엘이 그 바벨로니아의 이제 왕으로 세움을 입던 그 다리오 원년에 그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 서책은 그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를 자기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더니 이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이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를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아까 누구까지 읽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또 한 사람씩 한 절씩 계속해서 아마 그것도 읽어 가십시오. 예, 13절까지 주셨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에 또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예. 예. 자,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보다, 약 한 100년 정도 앞선 그런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을 이제 다니엘이 생각이 나서, 읽은 것이 생각이 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따져봤더니, 지금 내가 이 바빌론에 살고 있는 이때가 벌써 70년이 차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참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시 해방시켜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꿈에도 그리든 우리 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그 감격의, 성경 공부를 다니엘이 혼자서 스스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겁니다. 그것이 다시 9장으로 와서 1절, 2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25장하고,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7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도 어기질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또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나가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나? 그 전인가? 그 전주인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순히 이렇게 말을 잘 듣고서 따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주 골치를 많이 썩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시고 그 다음에 또 벌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를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모세에게 이거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그 출애굽기 32장인가 3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 그 우상 섬기는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거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건 네 백성이니까 내가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제 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만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했을 적에 그 광야 길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내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모세가 기억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그러한 종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에서 이제 다시 해방시켜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제 해방시켜주는 그것을 깨달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민족이 그 일본에게 36년 동안을 압박과 서름 속에서 있다가 만약에 한국 그 한민족이 예,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한국을 조선을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그렇게 삼으리라 라고 했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금년이 이제 36년이 마치는 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해방은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악한 그 세력들은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력이 이 땅에 옵니다. 내가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면 정말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외방 그 외래 민족에게 그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기도를 했을 거라고. 다니엘도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바빌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만 명이 거기 붙잡혀 갔는데 여기 지금 대표 기도로 나온 사람은 다니엘 혼자밖에 없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그 godly people들이 기도를 하게 하겠지요.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을까? 최근에도 그 한국에 이제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삼각산에서 나라를 위한 그 구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직도 그렇게 부패하고 정말 그 이북에 다 남겨주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 땅굴을 판 그것이 너무나 많이 그 에비덴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그걸 증거를 모아서 그걸 정부에다가 그거를 전부 다 보고를 했더니 그 보고한 사람은 전부 다 공무원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 징계해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저 신문에다가 그다음에 그 테레비에서 한다는 걸 이거 그 프로듀서들 전부 다 잘라버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 뭐 목사라고 하는 분하고 거기 책임자는 사람이 이걸 워싱턴에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걸 미국 국회에다가 이거를 이제 저 보고를 그 히어링을 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 때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을 여러 번 이것을 조사해달라고 어필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부탁을 했는데 이걸 국가에서 들어주지 않고 전부 다 오히려 그거를 어필하는 사람들을 좀 다 오히려 자르고 그리고 이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미국에 와서 이것을 부탁을 합니다라고 그걸 증거들을 다 제시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그걸 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북에서 그 준비들을 한 거를 보면은 사실 엄청납니다. 이것이 곧 내려와서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남한의 국군들의 그 옷들을 뭐 3만 벌을 오다를 해가지고 그러고서 가져갔다고 그래요. 중국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민군들이 이제 그 옷을 입고 땅굴 속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쪽 그 후방에서 그거 가지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누가 진짜 국군이고 누가 인민군인지 전혀 구별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헐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라도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이 그 삼각산 구석에서 조국을 위해서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직도 그 성령의 그 restraining force 아직도 그 악한 세력을 이제 막고 있는 그 김정일의 그 악한 세력과 그리고 이제 그 또 남한에 있는 그 친북 세력들의 그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막아 주셔서 아직도 이렇게 지금 남한이 제대로 그래도 또 고개를 쳐들고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 특별한 그 간구와 중보 기도는 이 70년의 포로 이것이 실제 역사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계속 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다음에 또 2차 포로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잡혀간 것을 보면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1차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BC 538년에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연한을 보면 약 전체가 67년 정도 돼요. 7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좀 더 이렇게 그 좀 앞당겨서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뒤로 다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그 바벨론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전부 다 파헤뜨리고 그러고서 그 집기들을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간 그때서부터 시작하면 그게 BC 586년인데 그것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완공한 것 그것이 516년 BC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70년이 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와 다시 완공으로 봤을 적에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포로 예언이 맞았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다니엘의 중보 기도.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아 이제 그럼 하나님의 때가 다 됐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기다릴 텐데 그런데 다니엘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혼자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서 가장 그 뜻깊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손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이걸 한번 배워야 돼요.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을 오늘 그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봅시다. 다니엘서 그 9장 3절부터 보면은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그것을 결심했다 하는 그런 단어가 나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25,000개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취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누가 한번 찾으면 제일 빨리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하여 할지라. 아멘. 내가 그대로 인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셨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지만은 그렇게 내버려 두질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럴 때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말씀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응답이 됩니까? 나에게 응답이 되고 이것이 중보 기도가 되면은 중보자를 위해서 중보자에게 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카운트를 했더니 뭐 3만 2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은 그 성경 학자들 한 2만 5천 개 이상이 성경의 그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특별히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사방 팔면이 다 막혔어도 위는 항상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를 하라고 여러 번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다음에 빨리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기도의 그 개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이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자복을 하는 겁니다. 자복은 뭐예요? 자복은 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내가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죄악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자기 죄를 자복하냐. 다니엘은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그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그 자기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이걸 자기가 품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뭐 내가 잘못했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품고 내가 안고 기도할 때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도 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그걸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우리 조상의 모든 그 죄악을 그 저주를 다 풀어주십시오 하는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눈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래서 우리 조상서부터 그 하나님의 저주 우리 조상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 조상들이 믿지 않았던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고 그 다음에 무당집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한 이런 모든 우상 숭배들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그거를 가만 내버려 두면은 그거는 핑계가 아니죠.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복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한 그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은요, 계속해서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불순종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7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타협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불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또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또 16절에 보면 우리의 열죄의 죄악을 인하여 수욕을 구미되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17절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게 하옵소서. 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매 절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범죄한 그 죄악을 저지른 사실이 그 앞에 6절서부터 계속해서 16절까지 장장 11절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17, 18, 19절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근데 긍휼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there's no excuse.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은 저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 불순종, 불복종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한번 그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김성규 선생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씩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네.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가 한 것이 15절서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68절까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죄, 그 저주에. 그 저주는 안 읽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하고 그리고 따르라고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는 금방 이것이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항상 그것이 천천히 옵니다. 내 생각대로 오늘 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가장 기다리기 힘들 때 내가 거의 포기하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 예. 이것은 우리가 끈기와 그리고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너무 이 사회, 그 인스턴트 라이프, 그 컬처에 우리가 너무 젖어가지고, 당장 그냥, 빨리 모든 것을 원하죠. 옛날에 그 라이브러리 가서, 인포메이션을 찾던 것을 이제는 저 컴퓨터 인터넷에서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쭉쭉쭉쭉 다 받아들이죠. 근데 그 인터넷에서 몇 초 동안 이거 찾는 것도 시간이 그게 길다고, 그냥 컴퓨터를 두들겨가면서, 그러면서 come on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우리의 그 인간들이 얼마나 그 이 참을성이 약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때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그 다음에 내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 고통스러운 그렇게 생각만 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을 하고, 그러고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산상수훈에서, 그거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고 들으세요. 못 읽으시면 들 길에도 없어요. 그것을 읽고 들으면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축복이, 줄줄줄줄 내려오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보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중에 보물의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건, 멸망의 길이고,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좁은 길로 가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좁은 길은 내가 싫어하는 길에, 또,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좁은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면은 그것이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은 아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그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우리가 사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다음에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순종해야 되느냐? 그 순종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돼. 그것이 제가 매일 읽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에 거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다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왼편을 돌려대라 하면 거기 또 순종을 해야 돼요. 같이 얼굴 붉혀가면서 멱살 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한 대 더 맞으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축복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공하게 그렇게 약삭빠르게 하는 거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방법인가라고 우리가 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선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인가. 기도해도 별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고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나에게 제일 불리한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 불리한 방법을 택하면은 틀림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제가 제일 싫은 거. 예. 싫은 거,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안 붙들어도.
그래.
내가 잠깐 한마디 할게요. 계속해서 이제 5단 7장 그거를 이제 날마다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보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냥 내가 성경 읽는 거 그냥 읽어가는 매일매일의 아침마다 보는 그걸 그냥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복의 말씀에서 내가 그걸 몰랐는데 지금 와서 깨닫게 된 게 뭔 거 아니? 20년 전에 뉴욕에서 나를 강제로 하나님 여기다 보냈어. 거기 아들 며느리가 결혼해서 저 길에 사는데 나는 자들하고 같이 안 살아도 거기 얼마든지 노인 아파트 하나 얻어서 아들 곁에 있으면서 또 교회도 훌륭한 교회가 있고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날 보고 그도 나와서 기도만 해주시고 자기만 채워주시고 아무 신방도 안 해도 좋고 말 못하고 운전 못하니까 좋습니다 그러고 나는 전도사든지 한 달에 천도씩 주고 억지로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좋은 목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부러지고 내가 왔어.
그때 두 마디 성경 말씀을 내게 준 걸 지금 깨닫는데 내가 이걸 왜 목사님 말씀 도중에서 죄송스럽게 하나 하면 내가 이걸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말씀 둘을 뭘 주셨나 하면 거기서 내릴 때 나더러 주일 주여진다 말아 더 큰일 더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로 큰일 더 들어간다. 하나님 그걸 내가 주셨다. 아니 뭐 그렇게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큰지다 노릇하고 불을 내려 떨어뜨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술만 대서 안 세게 기도하면 그냥 말이야 아침 사람이 후두고두 일어나고 귀신이 막 달아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모른다는 게 예수님이 아니 그게 아담났단 말이야 그런 일을 그렇게 모른다 이게 큰 걱정이 됐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면서도 여태도 몰랐었어 여태도 몰랐었는데 그 다음엔 또 그 두 말씀, 거기에 짝을 맞춰주신 말씀이 뭐인 거 아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줬어.
근데 그 두 말씀을 내게 줬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귀한, 지금 복이라는 거지. 이제 목사님 말씀에 다시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을 해도 하나님이 노카운이야 노카운 카운트아웃 없어 아무것도 뭐 내 생명을 다 바치라고 뭐 불사된다고 그러고 뭐 다 한다
네, 네. 네 첫째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네, 두 번째는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네, 세 번째는
나는 좋은 죄수입니다
나는 아주 악한 죄수입니다 그거 항상 깨닫고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우리가 더 추가할 것은 지금 생각이 안 나. 금방 또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예, 나 이제
생.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그 생각들은 항상 좀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빨리 마저 마칩시다.
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예.
마치기 듣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의 그 중보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한 것처럼 먼저 죄를 자복해야 돼요. 죄를 자복합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죄까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나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이 여기 그 기도한 것 중에서 자기 조상들이 한 것을 뭐라고 자기가 표현했냐면 우리라고 써요. 우리.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또 그 모든 친척들 이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핍박을 한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예.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것 이것이 큰 불순종이에요. 차라리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한 것은 그러면 더 큰 죄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그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때로는 더 악령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오픈되다가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오픈하고서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악령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악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회개만 하고 회개가 안 될 때는 딱 가두고 가만히 있었어요. 회개. 네, 그게 그냥 뭐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뭐 해 주시옵소. 이걸 오픈해 놓으면 그 다음에 더 탐욕의 영이 들어가고 더 그 다음에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가고 더 악한 영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정말 성령님 앞에 의지해서 그러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 그 죄를 자복하는 그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어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7절에 보면은 주여 주의 공로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거 수욕이면 수치를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모욕, 이 죄를 인정하면서 내가 죽어서 마땅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런 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이러한 일들, 그 앞에 6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한 것을 내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는 것을 나의 죄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이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왜 내가 왜 회개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뭐 의인이냐면 절대 안 그렇죠. 내가 싹 다 벗겨보면 완전히 아주 까만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의 이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무익한 자고 나는 정말 패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그 고백이 계속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그 정말 깨어지는 그 기도, 내가 죽어서 마땅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내가 또 품어 안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그 본문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기 다니엘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또 주의 그 성소에 비치게 하옵소서 또 그리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19절에 나옵니다. 용서를 구함,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함,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함으로써 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그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그 compassion, 이것은 예수님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내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그분의 그 성격 때문에 우리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야 돼.
아멘.
그 다니엘의 간곡한 중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완성이 되길 바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와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선 이제 내가 나의 그 주위의 사람들, 나의 가정, 또 내 주위에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품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저게 원수야, 저것 때문에 내가 못 믿어 하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입으로만 하는 그 립서비스가 아니라 내 그 하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돼요. 근데 처음에 자꾸 입으로 그게 먼저 고백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정말 깨달아질 때 가슴을 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간구하고 남의 죄를 내가 품고 그리고 그게 완전히 내가 부서지고 깨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 이 날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조상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것을 자기 개인의 죄의 고백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또 여기 비춰서 보고 또 여기서 다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또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모습을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이게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거로 거기서 끝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전보다 더 나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그러한 그 기도로 우리가 그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보 기도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다니엘의 20절서부터 27절까지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20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또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읍시다.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이 이제 그 중보 기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다니엘 자신이 자기가 사실은 이 사람은 오히려 의로운 사람인데 근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한 것을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기도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절서부터 27절 사이에 다니엘의 70일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공부할 다니엘서 9장 특별히 그 24절서부터 2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예언은 다니엘의 예언이 아니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해 준 그 말씀 이 그 응답이지 다니엘의 기도 온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거기 이제 20절서부터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며 즉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대표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의 개인의 그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에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대목입니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이 다니엘은 아주 그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아주 굉장히 밀착시켜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죄와 및 내 백성 그리고 내 하나님의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면서 굉장히 그 personify한 개인적인 그러한 그 연관을 붙여서 그래서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다 나에게 연결시켜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21절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여기 이 그 기도할 때에 항상 이 문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빨리 날아왔다라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그 천사들이 날아다닌다는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이 걸어오거나 또 이렇게 나타나거나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아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천사장 중에 하나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자 여기 저녁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아침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마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 지붕 옥상에서 하루에 세 차례 이렇게 그 기도하는 그런 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그 끝이지 말고 그 예배와 기도를 항상 우리가 시간 있을 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아멘.
이제 그 다음에 그 22절에 보면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르되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가르치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는 wisdom,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러한 그 하늘의 그 지식이고 그 다음에 총명은 그것을 깨닫는 그 이해,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그것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그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즉시 명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그 명령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에 보면은 21일씩이나 걸린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는 이 저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그 천사들을 시켜서 응답을 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죠. 그래서 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어디든지 즉시 이렇게 나타나길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이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금방 응답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선은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 왔느니라. 자, 이게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그 앞에 벌써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시작했을 때 벌써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내려가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가르쳐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시간이 그만큼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부터 다니엘에 있는 땅에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렸다 하는 얘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라. 자,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그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가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은총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이제 미리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예언에 대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음과 같은 이러한 이 예언을 얘기해 주고 그것을 뜻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제 미리 말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24절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게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그 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시티를 위해서 70이래로, 이 71회라는 얘기는 이래는 또 70이에요. 일주간, one week, 이거를 이래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70 weeks, 예? 그래서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더니, 그러면은, 이게, 이 성경의 예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 예언 말씀인데, 수수께끼 같은 이런 그런 비밀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요한 계시록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예언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민족, 내 민족, 유대민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시티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제 가득 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그 키가 이스라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70일에 그 70주간 70 week 이것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하는 얘기는 그 70에 또 7일 또 곱하니까 얼마예요? 490이죠. 그 490일인데 490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 속에 또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가 전에 그 민수기 거기 그 1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각 지파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그 정탐을 보내가지고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열두 사람 중에서 10명은 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쪽에 가봤더니 정말 참 아주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참 큰 장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그러한 말을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죠. 그랬을 때 그것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그다음에 도로 애굽으로 가자고 야단들을 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서 그들을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을 땅을 탐지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40일이 아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엄청난 그 중한 벌을 내리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2세, 1.5세 2세들, 1.5세 1세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40일을 40년으로 이것을 계산한 것을 우리가 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것을 여기다 적용을 한다면은 이게 490일이 아니라 490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490년인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숫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것이 몇 년이었어요? 430년이죠. 430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살고 그 밑에 이삭과 야곱까지 산 그 기간이 6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두 그 아브라함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까지가 그 기간이 모두 490년입니다. 490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간 때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기의 사사 시대를 지나서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기까지가 또 490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돼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또 다시 그게 490년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그 490이라고 하는 그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4절을 보면은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490년을 이제 뜻하고 490년 이 동안에 그리고 그 후에 될 일들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 24절에 70일에 즉 490년을 기한을 정하였더니 허물이 마치며 즉 모든 그 죄가 이제는 끝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자, 이 죄악이 영속된다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영속된다는 얘기는 여기 계속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속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터널리 리딤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보일러서 영원히 씻겨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동안에 죄되었던 것이 화해가 되는 그 십자가에서 화해가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시 화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였던 사람들, 죄인되었던 사람들들이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러한 칭합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영원한 의의가 들어가는 그 자리로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즉 그 이 요한 계시록에 이제 그 대환란 때 이런 모든 그 예언과 이상들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며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자가 지극히 거룩한 자는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다시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번 나타나심, 첫번 오심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어도 한 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래서 온 세계를 이제 접수하고 심판하고 통치하실 그러한 것을 이제 26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이 엄청난 이 인류 역사의 그 비밀과 수수께끼들이 지금 여기 딱 한 절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여기 뭐 굉장히 참 이게 알아듣기 힘든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즉 이걸 깨달아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일곱 이레 즉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인데 그 일곱 주간과 62 주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눠서 했느냐? 처음 7일에 동안, 7주간에, 그 일에 동안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2주간에는 왕이 이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것이 언제부터냐? 이것이 이제 여기 이 풀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 한번 여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구약 성경에 구약성경 710페이지에요. 역대하 제일 끝입니다. 710페이지인데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제일 끝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로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공포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에스라 그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는 그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에스라 그 1장 1장 1절서부터 거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가르되 똑같은 얘기를 하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더니 여기는 지금 22절 23절의 말씀이 다시 중복이 돼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모두 다 도우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성을 언제 준거나라 하는 그 이것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확실하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그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 2장을 보세요. 이 727페이지. 이제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는 그러한 명을 들고 와서 이제 그것을 다 다시 수축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죠. 거기 보면은 그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수리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더니 이 느헤미야는 원래 그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에요.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곧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여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고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서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중건하는 것을 여기 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이 키는 2장 1절에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거는 역사에 이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나오는 것을 우리 그 현대 그 칼렌다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BC 445년 3월 14일로 나와요. 445년 3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곱 이레하고 그다음에 62 이레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그 7로 해서 곱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이제 69 이레죠. 그것을 7로 곱하면 모두 얼마예요? 483년이 나와요. 그런데 그 48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까 그 7년 7주간이라고 그랬어요. 7주간. 이 동안에는 일곱 이레 동안에는 성이 중건이 되고 거리와 해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거리는 큰 그 플라자 같은데 플라자 이런 걸 얘기하고 해자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그 성이 있으면은 적군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큰 이렇게 이 호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는 이것을 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둘러놓은 그 파놓은 호 그래서 이것이 복구되고 중건되는데 딱 49년이 걸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일곱 이레 이것을 이야기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2 이레가 지나면은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 62 곱하기 7 이거를 하면은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나리라. 즉 434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바로 메시아가 나타나리라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요. 그대로 그냥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434년 그 처음서부터 얘기하면은 449년 오고 434년 오고 해서 모두 483년인데 이것을 그 유대 당시에 칼렌다로 하면은 지금은 1년이 365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1년이 36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483년에다가 360일을 곱하면은 전체 날수가 나오죠. 그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17만 3,880일입니다. 17만 3,880일이에요. 엄청난 많은 그 날짜가 이게 벌써 이제 늘어서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즉 445년 BC 3월 14일 여기서부터 이것을 쭉 다 17만 3,880일을 더하면은 그 끝나는 숫자가 봐도 언제냐 하면은 AD 32년 4월 6일 날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정확하게 그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내용이 예. 여기 그 4년마다 윤달이 있어서 1일씩 그걸 다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AD 32년 4월 6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예수님이 그제 당나귀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이제